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라며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훌륭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 9시부터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에는 에이브럼 탱크 두 대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중동 걸프전 승전 기념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유학 중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시가 4일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4일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억류했던 시글리를 석방했다며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시가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시글리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주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시글리시의 아버지 게리 시글리시는 아직 아들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아들의 기분이 좋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 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예고했던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쇼이구 장관은 승조원들이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장관의 대화로 사고 잠수함이 핵 추진용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바렌츠에서 지난 1일 심해용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 씨가 석방됐습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제4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eply concerning.
미 의회 조사국이 2일 발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책 보고서에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과 함께 북한이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 씨가 석방됐습니다. 시글리 씨는 자신이 억류됐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유학 중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 씨가 4일 풀려났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글리 씨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준 스웨덴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 씨가 안전하고 무사하며 북한이 그를 석방해 안전하게 그 나라를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의 아버지인 게리 시글리 씨도 언론에 아들이 석방돼 안전한 상태에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시글리 씨의 석방은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복잡하고 민감한 영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신중한 막후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호주 정부를 대신해 북한 측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글리 씨는 석방 직후 중국 베이징의 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자신은 괜찮고 기분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리 씨는 이날 베이징의 호주 대사관에 잠시 머문 뒤 일본인 부인이 거주하는 도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글리 씨는 지난달 24일이나 25일 무렵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리 씨는 2012년 북한을 처음 방문한 뒤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 현대문학 석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평양의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다양한 모습을 올려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류경 호텔에 새 간판이 걸려있는 사진과 함께 개업날이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글리 씨는 지난 3월 영국 가디언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이 성사됐다며 자신은 평양에서 동행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4년 기독교 선교사인 존 쇼트 씨가 억류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났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우려를 전격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리타 프렌치 부대사는 3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eply concerning. We call on DPRK.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렌치 부대사는 북한에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인권 활동가들의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정부에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에 맞춰 유엔과 관여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 국제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오키나와 켄 부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DPRK,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s remains an urgent issue.
북한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긴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부대사는 일본과 북한이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밝은 미래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 내 사형 실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형이 종종 수감시설 내 고문과 강제 실종과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원석 참사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We welcome the DPRK's participation in its third cycle of the UPR in May this year. We encourage
북한이 지난 5월에 열린 제3차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최 참사관은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을 전면 거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rejects the highly politicized anti-DPRK resolutions.
한 대사는 북한은 매우 정치적인 북한에 대한 결의안들과 그 결과들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혐의로 구속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북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법원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미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체포된 뒤 스페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안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시 안 씨의 지인 3명을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처한 특수 상황과 지역사회의 위험 등을 판단했을 때 보석을 허가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보석 재심 신청 당시에도 안 씨의 변호인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번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FBI가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 씨는 북한 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대사관 습격 당시 자행된 폭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은 대사관 내 북한인들 외에는 없었다며 특히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의료 기록, 북한인 외 다른 인물들의 증언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석 허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40세에 가까운 안 씨가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기록이 없으며 6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근무한 뒤 명예롭게 제대했다는 겁니다. 체포 당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권총 소지 면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FBI로부터 북한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권총을 소지했을 뿐 이것이 위험의 신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씨가 그동안 스피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정권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송환되지 않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원은 안 씨가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석방 규정을 어길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인 임나은 변호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선 구치소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구치소는 단 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피의자들이 각종 흉기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안 씨의 목숨을 노리는 북한 요인이 범죄를 가장해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To protect him, we are going to ask that the court put all of the addresses under seal where he may be staying so that the public won't be able to know exactly where he's living. Of course, the court will be able to know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be able to know.
안 씨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안 씨가 거주할 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VOA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석 요청이 허가돼서도 안 씨가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며 조만간 석방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스페인으로의 송환 여부 결정도 남아있어 안 씨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4월과 6월에도 각각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자주 지정되는 나라들 가운데 북한은 상위 5%를 기록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대상국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2일 발간 국제 종교자유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가장 자주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4개 나라가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1999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을 지정했는데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은 매번 포함돼 총 14차례, 북한은 12차례에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법에 따라 1990년부터 거의 매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을 지정하며 북한이 처음 지정된 해는 2001년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종교자유 탄압이 구조적이고 현재 진행 중이며 극심할 경우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 비춰볼 때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국을 공식 지정하는 데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가운데 최근에 대상국 지정에 따른 신규 제재가 부과된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행정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지정 후 이들 국가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존에 부과된 인권 관련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하거나 신규 제재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부가 가장 최근 지정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에 조치를 취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며 실제로 북한의 경우 기존 인권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다루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 외에 인권 문제의 특정에 부과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다루게 될 의제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미국 양측 실무자들의 비핵화 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재개되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초래한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당시 양측은 미국의 영변 외 다른 핵시설 폐기 요구와 북한의 영변 시설 폐기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 주장이 부딪히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마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포함하는 빅딜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는 핵시설 5곳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곳만 없애려 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만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nd that of course would have to include both Yongbyon and the undeclared facilitie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3일 VOA에 비핵화 협상의 조점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아직 신고되지 않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에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되고 아울러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The big discussions now are how flexible the United States will be. You know, what concessions.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양보들을 할지가 실무 협상의 큰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공개연설에서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지금까지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협상 대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 외에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동결이 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2일자 USA Today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이 같은 타협을 추진 중인 게 아니라면 최근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포함해 미북 정상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동결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초기 목표 달성은 아니더라도 핵 확산과 전쟁 위험 감소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스마트 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최대 80기 정도까지 유지하는 선에서 더 이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에 만족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협상보다 더 큰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핵 동결은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제재는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한국의 독자 제재 완화 등은 핵 동결 합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form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We should retain some U.S. sanctions and perhaps some other international sanctions until North Korea gives up all of its existing bombs, which may be a very long time, if ever. But I think you could have an interim deal.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도 일자 뉴욕타임스 신문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수석 연구원은 또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제재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 당국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단계적 대안으로서 핵 동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 동결을 단계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섣부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 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섣부른 핵 동결 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일부 제재 완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 agreements have worked out, and because North Korea will cheat, and North Korea is not negotiating in good faith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핵 동결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결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convinced it's achievable because it's asking Kim Jong-un to give up a lot. And so far, as you know, Kim Jong-un has not been willing to freeze and dismantl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단순히 종전선언 등의 정치적 체제 보장 약속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협 같은 보다 큰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사실상 미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체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의 실질적 군사적 위협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적대관계 종식 선언 발언이 미북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나온 희망에 찬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 외교가 미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가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개인적 열망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 이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t's President Moon playing the role of cheerleader, which is not necessarily bad or wrong, but we should not confuse that with objective analysis.
문 대통령이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발언을 객관적인 분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국가 예산의 20%를 국방에 쓰고 있으며 자국민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등 평화적인 나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 북한과의 위장된 평화에 기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o as long as those conditions persist, and we haven't really seen any meaningful progress on any of them, I am not going to get too giddy about some presumed state of peace.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적대 관계 종식을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He's been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He hasn't surrendered a single nuclear weapon. He hasn't stopped production of any of his nuclear weapon facilities.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핵 개발 시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어느 한쪽만이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전진 배치한 대규모 군사력을 후방으로 빼지 않는 한 적대관계가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pulled its artillery back out of range of Seoul, that would be a major step to end hostility, but it hasn't happened.
만약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방 포대를 후방으로 돌린다면 적대 관계 종식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되겠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국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DMZ 만남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단초이긴 하지만 적대관계 종식의 시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threat has not been reduced. 70% of its forces are postured for offensive operation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북한 전력의 70%가 DMZ 근처에 공세 태세로 배치돼 있는 등 위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이 의미는 크지만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President Trump made a symbolic move, but nothing has changed. North Korea remains a threat, a nuclear threat, a chemical threat, an asymmetric warfare threat, and a large-scale conventional threat.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 변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비대칭 전력, 대규모 재래식 위협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발간한 2019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개선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사이의 비무장지대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모든 당사국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양보의 바탕을 둔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에서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사상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이 영광이라며 몇 주 안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회동에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지난 6월 5일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고 19일에는 유엔 기구를 통해 약 1억 달러 상당의 쌀 5만 톤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세계 70여 개 지역의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 상황을 분석해서 매월 초에 개선과 불변, 악화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정부에 이어서 러시아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과의 군사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을 인용해 평양을 방문한 포민 차관이 3일 김형룡 북한인민무력성 부상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포민 차관은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민 차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국제 테러 조직을 상대로 펼치는 군사작전과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특히 올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이후 활발해졌다고 포민 차관은 밝혔습니다. 양국 간 정상급 접촉이 군사협력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고 이를 통해 양국 부처 간 협력이 최근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인민무력성 성원들과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 사이의 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며 양측이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을 비롯한 군 장성과 군관들이 러시아 측에서는 포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대표단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무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도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북중 군사 우호 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런 대변인은 이어 군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자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우위를 이어가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름의 방위 조약을 맺은 관계지만 미한 연합군과 같은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북중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근래 들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참여로 양국 간 냉각 관계가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한때 군사 분야 우호 조약을 사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후 진행 중인 양국의 관계 개선이 군사협력 관계 복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2009년 9월 임명돼 2017년 1월까지 7년 반 동안 활동했던 킹 전 특사는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거듭 만나면서 잔인한 독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북한 지도자와 반갑게 만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I'm concerned about some of the language he used, his phrase that he was honored.
김정은을 만난 뒤 영광스럽다고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핵 문제와 제재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선 유용했습니다만 어떻게 진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만남을 갖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미소를 짓는다고 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TV 카메라에 잡히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북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Yeah, I would hope that human rights would be part of the broader discussion. I don't think it necessarily.
네, 인권이 보다 폭넓은 대화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첫 번째 주제가 될 필요는 없지만요. 매우 다른 정부 체제와 관심사를 가진 나라와 이 같은 협상을 하려면 미국은 정보기관, 군당국, 그리고 특히 국무부와 논의를 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가 직접 임명한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영광스럽다면서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모습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왜곡할 우려는 없습니까?
I think it's a fairly serious problem across the board when he treats Kim.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정은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을 만날 때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독재자들을 만날 때 경의를 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지도자들에겐 덜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게 심각한 우려라고 봅니다. 만나서 영광스럽다는 등의 말은 김정은의 자부심만 높여줄 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과 만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입니까?
There was no discussion of it because there's no reason giving this gift to Kim Jong-un unless Kim Jong-un is willing.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에게 그런 선물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김정은이 마주앉아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면 말이죠. 오바마뿐 아니라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모두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급 관리들이 협상하고 길을 준비하는 거죠. 국가 원수들 간의 만남은 마지막에 이뤄지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 독재자와 함께 등장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핵화와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죠. 김정은과의 만남은 오바마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는 말씀이군요.
No. When I was there, there was no directive from the White House saying I want to meet with Kim Jong-un. How do we do it?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재직 중 백악관으로부터 김정은과 만나고 싶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지시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대신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누구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원칙을 저버리고 어떤 우려도 제기하지 않고 진전을 만들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김정은은 인정을 받았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매우 잔인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정당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매우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가진 옛 소련이나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Other American leaders have met with other foreign leaders who have human rights situations.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날 때 인권 문제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중국과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였겠지만 러시아와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에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 정권과 개인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갖거나 적어도 그런 수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보십니까?
Basically, the human rights issues are issues that should be raised. They need to be raised carefully. You need to raise them delicately.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는 제기가 돼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의료 상황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를 걱정합니다. 핵 문제뿐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2년 반 동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First of all, not having people appointed to positions seems to be a hallmark of the Trump administration.
북한인권특사를 공석으로 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는 의회가 개설을 결정했고 관련 법안 또한 재승인됐습니다. 상원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도 압도적 지지를 보임으로써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 인권을 우려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의 공석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It's helpful to have someone who focuses on human rights issues in part because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고위급 관리가 인권 사안을 추진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책 관련 대화에 녹아들게 됩니다. 인권 요소를 그런 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북한 인권 특사로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대화에 자주 참여했고 그때마다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관심받고 강조되며 항상 포함되도록 말이죠. 인권과 민주적 가치는 바로 미국을 만들었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일 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 탈북민들을 초청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들과 의원들의 탈북민 면담도 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243주년 기념행사. 실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보다 열흘 정도 먼저 열린 이 행사엔 한국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탈북민 이연서 씨가 참석했습니다. 탈북 과정의 아픔을 쓴 영문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의 저자인 이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유명 인사와 촬영한 모습 등 행사장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경일이나 주요 행사에 탈북민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성탄절 연회 행사엔 지성호 씨가 초청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 만찬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현재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가 미 대사관의 초청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엔 탈북민 지연아 씨가 초대됐습니다. 지 씨는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이름을 호명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 4명을 만난 자리에서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트위터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민들을 격려하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엔 서울을 방문한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탈북민들을 만났고 미국 하원 의원들도 최근 서울에서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 역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비공개로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대사는 27일 VOA에 다음 달 국무부가 개최하는 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탈북민을 다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관심이 활동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성호 나우 대표입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이제 탈북자들의 활동에도 이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한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정의의 길로 이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입증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지 대표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미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관심은 북한 정부에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 당국에게도 이제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뭐 이제 탈북민들을 뭐 범죄자고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이고 역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제 그 자유를 찾고 또한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이제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북한 사회에 이제 주는 이제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VOA에 미국은 북한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 중 하나로 탈북 난민들과의 회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인권 영웅들이란 제목의 동영상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민들을 연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엔 과거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았던 이혜란 박사, 그레이스 유, 지성호, 이연서, 지연아, 박상학, 박정호 씨,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사는 찰스 류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내 탈북 학생 여러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 과정과 경영 전문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중간 강계 희천은 오전에 또 양덕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33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32도. 한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31도. 개성 아침 최저 20도, 낮에는 32도.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3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구름 많이 끼는 곳이 많습니다. 운기 선봉 지역 그리고 삼지연은 오전에, 청진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고 장진과 해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8도. 해산 아침 13도, 낮에는 29도. 원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서해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며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 9시부터는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는 탱크와 장갑차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중동 걸프전 선전 기념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유학 중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시가 4일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4일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억류했던 시글리시를 석방했다며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시가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시글리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주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북한 고유례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날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 부분을 완전 분리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쇼이구 장관은 승조원들이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장관의 대화로 사고 잠수함이 핵 추진용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당국은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바렌츠에서 1일 심해용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가 유럽연합의 제재를 어기고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4일 지브롤터 세관당국이 영국 해군의 군함의 도움을 받아 유조선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원이라는 이름의 이 유조선에는 시리아의 바니아스 정유공장의 원유를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유공장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입니다. 유럽연합은 시리아 주민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아사드 정권 인사 270명과 70여 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운 관계자들은 파나마 국적의 이 유조선에 2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